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몇주 전까지 보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보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 군대에게 가져오신 심판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15장에서는 이제 모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 그러나 사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부터 광야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22절 오늘 보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 보면 광야 생활 사흘 만에 사흘길을 행했다. 그 사흘 만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말라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찾기는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보니 써요. 그래서 결코 먹지 못하는 그런 물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3일 전이에요, 3일 전. 3일 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도다. 이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지금 그 씨 뿌림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결국 좋은 땅만 참 기독교인이죠. 그 나머지는 참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열매를 못 맺는 모습은 끝까지 구원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렇게 지금 이 흙밭,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이것은 씨가 뿌려졌다는 말은 그들도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즉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가짜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가짜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쁨으로도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져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리고 결국은 결실치 못하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던 그 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절 1장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교회들도 유행이 있어요. 유행. 재밌죠? 성경대로 따라가면 유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성경대로 따라가면 따분하다 그러죠. 뭐 2000년 동안 변한 게 있어야죠. 맨날 똑같은 말이고 맨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때 뭐 그 제자 훈련 뭐 지금도 뭐 어떤지 뭐 요즘은 내가 전혀 신경을 안 써갖고 모르겠어요. 예, 그 복음성가도 한때 뭐 굉장히 유행하고 이런 유행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교인들이 이 교회 가면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알고 또 그러다가 몇 년 지나 또 딴 교회 가면 또 다르게 배우면 또 다르게 알고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그 3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결과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현실들이 있어요. 지금 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구원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현실, 지금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이제 변했는데 그렇게 3일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자기하고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행동은 이게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문제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이 일들이 나하고 오늘 사는 내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게 최고로 문제란 말이에요.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물론 왜 자꾸 한국 기독교인들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여기 지금 모여 있어서 그러나. M. 지금 이 세상에 살때 오늘 뭐 내가 이 세상에서 장사가 좀잘 되거나 뭐 이렇게 지금 세상적으로 이익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일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이제 영원한 현실을 지금 다 이루어 주신 그 현실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산단 말입니다. 사실은 거꾸로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냐? 여러분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느냐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로 벌써 다 정해져 있죠. 즉,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다 지금 이루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보이는 게이 세상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밥통 같은 짓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벌써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진리에 맞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진리를 이 세상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 이상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 내용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까지도 가르칩니다. 근데 요즘 말하는 거 그거 아주 근사한 말들 많잖아요, 왜? 예? 우유를 옛날에는 병에다가 담아줬지만 요즘은 병에다가 파는 우유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그 뭐야 종이로 만든 그런 그 뭐야 뭐라고 불러요 그런 거 팩이라 그래요? 예, 거기다 우유를 팔듯이 예, 우유는 우유인데 패키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변해 가면서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그 패키지도 어떤 걸 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참 근사하죠? 그런 소리 들으면. 아, 맞아, 맞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목사들이 근사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앉아서 또 거기다 대고 또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멘 하지 마세요. 그쵸? 네? 인간의 말에 왜 아멘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모든 현실은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성경적으로 하면은 시대가 뭐가 변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간 개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시간을 두 개로 나눴어요. 구약, 신약. 그거예요. 끝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지네 멋대로 만들어 놨지. 그건 성경이 나눠 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던 때하고 우리하고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전하던 그 메시지가 오늘 전해야 되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거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래. 지금 이 시대에 하는 말씀이 아니래. 2000년 전에나 그렇게 하는 거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 변하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이제 성경에 맞춰야지. 성경을 요즘 시대에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밥통 같은 일이 어디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경에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밥통 소리를 듣습니다. 시대에 뒤지는 인간들이 되죠. 아, 그래서 그런 말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현대에 맞춰가는 교회, 뭐 현대를 앞장서는 교회. 잘해 먹으라 그래요. 참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지금? 현대를 앞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성경대로 사는 그 삶이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문제, 지금 내가 누구고 내 현실이 어떠한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는 벌써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2011년도에 살고 있는 나하고 어떠한 관계냐. 사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완전히 세상이 이해 못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천국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부활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부활의 삶, 즉 천국의 삶, 즉 하나님과 기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꼭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던 것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 일로 해서 내가 이제 세상하고 죽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한 것 같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루지도 않은 것 같이 살면 이건 기독교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금 물이 없고 뭐 마라에 물이 쓴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참 문제는 물이 쓴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쓴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항상 죄인들의 문제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지금 물이 없고 물이 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계시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 이게 한국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지금 테스트라는 단어하고 템테이션이라는 단어, 이걸 전부 시험으로 번역을 했죠, 한국은. 한국말은. 그렇죠? 테스트도 시험으로 번역을 했고, 템테이션도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 시험은,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 이거는 테스팅이죠. 유혹이 아니죠. 테스트는 항상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테스트를 항상 받고 살죠. 이것은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죄송합니다.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나는 너희를 시험하사 뭐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배경에서 그 사건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즉 물을 쓴물을 단물로 만들면서 뭐 치료 내용이 나오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의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참 엑소더스, 참 출애굽 이것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즉 죄의 삶이 천국 삶으로 변하는 것. 즉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천국에 속한 자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생명을 너희 속에 새 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즉 뭐예요?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은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저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쓴 물을 단물로 지금 변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이 뭐냐. 그 마음을, 쓴 마음을 단 마음으로, 쓴 삶을 단 삶으로 변하게 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사흘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광해에 들어가서 사흘길이라.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 그랬었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즉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처음에 그 모세가 바로왕에 가갖고 그랬어요. 사흘길쯤 가서 뭐하게? 예배하게. 요즘 말로 하면 말입니다. 예배 드리게. 사흘길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성경에 이 사흘길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중에 그 사흘길 목적이 제사로 나오는 것이 또 있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갈 때 사흘길.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사흘길의 목적, 하나님 예배인데, 광야의 사흘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인데, 사실 우리 예수님도 사흘길을 걸으셨다 얘기할 수 있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즉 죽음에서 부활, 이게 사흘길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여행길을 벌써 걸으셨죠. 그러면 그 여행길은, 이 사흘길 정도 여행길은 뭐만 있어야 되냐? 찬양과 예배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지금?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한 사흘길 여행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꽉 차 계십니까? 사흘길 정도 지금, 우리 아까 90살까지 사느냐 뭐 해서 40년이나 더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구원받고 뭐 사흘길 정도 왔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광야 생활을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사흘길 정도 이렇게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져, 그러나 아직도 광야길에서 사흘길 정도 산 이 시점에서의 우리 삶을 한번 재검토를 하자 이 말입니다. 아직도 쓴물이냐고요. 아직도 쓴 마음밖에 없냐고요. 그래서 찬양 예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쓴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말아라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룻기가 생각나죠.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이제 자신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나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뭐 하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부르라. 네, 너무 괴롭다 이거죠 지금. 그 말하라 하는 말은 아까 쓰다, 괴롭다, 비참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보면 마라의 상태는 심판의 상태죠.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죠. 즉 이 나오미 쪽에서 보면 대를 이을 수가 없는, 룻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란 말이에요. 말하라. 오늘 마라 사건도 이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인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으로 보는데, 그 요한계시록 8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도 물이 써서 못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이 쓰고 물이 말아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 요한계시록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이 써서 못 마신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즉 죽음의 모습이죠. 죽음의 모습, 즉 나오미의 삶. 나오미는 이제 이 대를 이을 수가 없어서 죽음이라 이거죠. 끝났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하죠. 룻을 통해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서부터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즉 아들이 주어져서 생명의 회복자로 인하여 나오미의 쓴 삶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즉 그 룻기도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참 힘들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쓴 삶이 단 삶으로, 즉 기쁜 삶으로 변하는데 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쓴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삶, 심판과 저주의 삶. 즉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에서 쓴 삶이라 이 말이에요.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아 상태에다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결국 단 삶으로 변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단 삶의 이 현실이 영적으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쓴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안에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쓴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은 사실은 또 단 삶을 사는 거죠. 믿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쓴 삶이 아닌 것을 믿고 이제 단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니에요. 우리도 쓴 삶에서 단 삶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메시아가 이 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 모세가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진다. 그러면 그 쓴 삶에, 그 쓴 물에 나무가 던져집니다. 즉, 쓴 삶은 심판, 죽음, 거기에 예수님이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쓴물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죽음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심판과 저주에 던져져서 이제 그 물이 더 이상 쓰지 않고 단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죄로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 허덕이던 죄인들의 삶이 쓰고 쓴데, 즉 말한데 그 현실을 최고로 보여줌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말하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쓰고 쓴 물만 있는데 죄로 허덕이는 그들을 구원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목마른 한 분이 또 계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근데 그에게 쓴물밖에는 없었어요. 바로 죽음과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 마라의 물을 다 마시시는 것이죠. 그 견딜 수 없는 정말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시시는 거죠. 즉 저주의 잔, 뭐 심판의 잔 이런 잔을 다 마시는 그 죄 때문에 비참함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다 겪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이 아까 이 뭐야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몇 개 안 되는 구절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또 어떠한 현실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결코 쓴 물이 아닙니다. 영생할 수 있는 참 단물이 저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왜? 목이 마를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끊이지 않고 물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목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에서 목마른 때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쓴 물을 마시는 것 같이 아니면 쓴 물이기 때문에 물을 못 마셔 목마른 것 같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현실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참 현실이 어떠한 거냔 말이에요.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을 요구합니다. 정말 나는 단물을 마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쓴물만 마시는 사람같이 보여도 그것이 나의 참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기독교는 너무 한심한 종교예요. 사실 세상에 의하면. 아니 어떻게 그냥 믿냐? 밥통들이냐 너는? 너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결정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마르세요? 삶이 씁니까? 예, 네. 우리 집안 얘기 또 하게 돼. 동안이 자식이 그 뭐야 병원에 가서 이제 발런티어 웍을 하루 처음으로 한번 하고 오더니 4시간 하고 오더니 막 갔다 와서 완전히 죽어버리더라고. 세상에 쓴맛을 처음으로 봤어요. 가갖고 일이라고 그것도 발런티어 일인데 예? 네? 그거 좀 하고 왔다고 이때까지 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야 이게 세상의 쓴맛을 좀 봤다 이제 그러는데 정말 이 세상 삶이 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마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 천국 현실이 보여지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의 오아시스라 그럴까요? 사막에 갑자기 엄청난 나무들과 물샘이 12개나 있는, 즉, 천국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참 천국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천국도 나무들과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단물로 변해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쓰게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천국 현실을 말씀을 통해 더욱 뚜렷이 보시며 사셔야 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이제 버리잔 말입니다. 달게 변해 있는 우리의 삶을 증거하자는 것이죠. 예, 우리의 모든 불만과 불평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부활로서 더 이상 쓴 맛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 즉 그 예수님께서 나의 마라에 던져져서 나는 나의 삶을 이제 달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정말 세상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오래 살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 현실은 지금 어떠한 것인가? 즉 우리에게 벌써 주어진 이 천국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구원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오늘 아침에도 이 성경 공부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하고 어제도 좀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OPC 왔을 때 참 너무 기뻤어요. 왜? 정말 한국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교리들도 모르고 이 성경을 너무 몰랐어요. 근데 이 교단에 와서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들을 알고 칼빈주의가 뭐냐, 개혁주의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칼빈주의도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개혁주의도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기쁘게 사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그냥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즉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래요? 물러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이 왜 몰라요? 알죠. 그들이 누군지도 알고 뭐 했는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모른다 이 말은 너희들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칼빈주의를 배우면 뭐해요? 내가 하나님과 그날에도 기쁘게 같이 살지를 못했으면, 그럼 칼빈주의를 알면 뭐해요? 이것이 뭐 행위냐, 은혜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 안 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거기 교제하는 데까지 안 가면, 그러면 교리를 외우고 알면 뭐해요? 오히려 거기까지 안 가면요, 교리를 알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이제 뭐 한국말로 머리통만 커져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인간은 정말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정말. 이 머리만 커진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꼭 이해하셔야 돼요. 교리를 모르고 결국 이 세상이거나, 교리를 알고 결국 이 세상이거나, 뭐 그렇게 다르냐고요. 우리 OPC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결국 교리를 알고 결국 이 세상이면, 옛날에 있었던 그 상황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겁니다. 결국 오늘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기쁘게 사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이 이런 교리 저런 교리 하다가 이 진짜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기쁜 교제가 되려면 교리를 알아야죠. 모르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요? 올바로 알아야죠. 그러나 올바로 아는 거를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그 하나님과 기쁘게 사셔야 돼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신다니까요. 기쁘게 지금 막 우리를 쳐다보며 너무 기뻐서 이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냥 있는지 없는지. 네. 네, 저도 저희 뭐야 어제도 이제 이 멤버십 인터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뭐 달달하다 외우면 뭐해요? 아 뭐 착하면 착 나와 그냥. 예, 그리고 뭐 대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냐고요? 오늘 너 하나님과 기쁘게 살았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들이다 외우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중심을, 그 기독교의 최고의 목적, 지금 사흘길에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내 삶이 예배예요. 그죠? 우리가 물론, 이 코어풀의 예배를 나눕니다. 우리 삶에서. 그죠? 그러나 내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살던 간에 그 예배,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뭐 홍해를 건너고 뭐예요? 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면 그거 하려고 지금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잊어버리고 아이 다른 거에 지금 너무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봉사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뭐 가정에서 뭘 하거나 이게 전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준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 많이 안 해요. 뭐 큐티를 하느냐 마느냐. 큐티를 하면 뭐예요? 큐티를 하는 사람은 큐티가 부담이에요. 아니 큐티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즉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자는 건데, 아니, 제가, 여러분 몰라요. 나이들이 좀 많이 드셔갖고, 이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몰라도, 아니,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제가, 야, 너, 네 좋아하는 그 저 연애하는 걔하고 시간 좀 가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야 좀 시간 좀 덜 가져 이래야 돼요? 제가 말 안 해도 큐티는 제가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기독교는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러실 때 성경 읽으라, 큐티하라, 기도하라. 제가 야 좀 딴 것도 좀 해라 이렇게 가야죠, 원래. 뭔가가 진짜 잘못돼 있어요. 이런 게 그냥 부담이 돼갖고,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자는데 그냥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요. 왜? 아우, 오늘도 큐티 못했어. 못했어. 아우. 그건 벌써 끝난 거예요. 벌써 듀리가 돼버렸잖아요.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이제 끝내죠. 그러나 정말 기억하세요. 결국 이런 거 배워서 결국 뭘 요구하시는 거냐. 그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 참 시원한 삶이에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그냥 이 배에서 그냥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설교는 여름에 더울 때 해야 돼. 더울 때 그냥 여러분이 막 목마를 때 그냥 시원한 그 느낌. 정말 시원한 삶이요. 만족의 삶이요. 단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거 아세요? 이거 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얼마나 달아요. 쓴 게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단 거 주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단 걸로만 채워주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천국의 현실. 이제 더 이상 쓴 물, 쓴 마음, 쓴 삶은 이제 다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단 삶이요, 시원한 삶이요, 완전 만족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의 광야 길을 가야 하는 저희들, 쓴 물로만 꽉 차 있는 듯 그렇게 보이더라도 말씀을 통해 저에게 벌써 주어진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현실에 맞추어 그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사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